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손을 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997년 5월 6일은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었던 일 중에 하나인 제가 군대를 입대했던 날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의 24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그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을 때에 보시는 바처럼 참 군대와 잘 맞는 외모 덕을 많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대 체질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군생활을 칭찬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었고 또 말주변도 없어서 군대에서 요령을 피울 만큼 그렇게 계산적이거나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령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수행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신병교육대를 수료할 때쯤 저에게 두 가지 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군종병과 또 하나는 같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저에게 열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병교육을 갓 수료하는 신병이 두 가지의 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군대를 입대했기에 당연히 군종병이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군종병으로 지원했던 저의 서류를 행정적인 착오로 누락시키셨고 조교들의 모진 고문과 핍박 끝에 저는 조교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후에 저는 신병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함께 병행하며 받게 되었고요. 또 강한 체력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과 동시에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편한 인생을 살기를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물론 조교의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군종병이 아닌 조교로 저를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야 왜 하나님이 저를 군종병이 아닌 조교로 선택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 조교를 할 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많은 용어들, 그리고 늘 들어야 했고 배워야 했던 육두문자는 저의 영혼을 억누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밤을 재우지 않고 지속되던 군대 용어입니다. 갈굼은 정말 저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달라진 모습을 놀라워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던 제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눈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말주변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은 군생활 내내 신병들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없던 말주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하고 의기소침해하던 저를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을 이끌고 또 앞서서 나가야 하는 역할을 맡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제가 다시 신학의 현장에 들어섰을 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군대에서 목회의 절반을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사랑하는 이재철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께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깨닫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게 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꿈이었던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시험에 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죽음을 내가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 숱하게 기도하며 답을 구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굳건할 것만 같던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흔들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일 것 같은데 그때만큼은 왠지 하나님이 서운하고 서먹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신앙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한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 또는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질 순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고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어둡고 두려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신앙하기보다는 불신앙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나고 두렵고 암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 아래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내디딘 그 발은 메마르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마른 반석에서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둡고 두려운 미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둡고 암담한 미래는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도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역시 신뢰하며 신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참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심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섭섭하고 두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이방인 고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강대국의 아래 70년간 포로기간을 보낸 것도 억울하군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의 결정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방을 경험했다는 것은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기 힘든 모욕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벌하심이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모두 포로로 데려가 버렸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세 번의 엄청난 전쟁으로 인한 상흔과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엘리트들은 역시 그들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 질문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지난 역사를 쭉 되돌아보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역사들을 그들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사랑하는 2세들이나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수많은 젊은이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아래 그들은 역사를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역대 왕들 중에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냉혹하게 내리며 다시금 포로에 끌려왔고 나라는 없지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고된 노력이 그 안에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역사 교육과 함께 그들이 실세했던 것은 바로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역사만으로는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에스라와 같은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미간과 손목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자신들의 말씀으로 되새기며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 끝나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 기간이 어서 끝나기를 그들은 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그래, 옛날에 모세가 갑자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실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대 아마 다니엘 같은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니엘이 흔하다면 그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그런 친구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복귀할 때 지도자로 세워졌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아니면 율법을 정말 잘 가르쳐준 에스라와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먼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제 우리 유대민족에서도 여성 지도자 에스더가 그 역할을 해주면 참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예측을 뛰어넘으셔서 이방 사람인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 또는 키루스 대제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이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기원전 576년 혹은 590년생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고요. 캄비세스 1세의 외아들로 태어나 안산이라는 메디아 제국 제후국의 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59년 그는 반란을 일으켰고 드디어 메디아 제국을 하나로 정복하게 되었고 그 메디아 제국을 이름을 바꾸어 페르시아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이란 왕국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는데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멀리 인도까지 그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29년을 통치하면서 당시 제국이었던 미디아,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리디아 제국을 점령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떨쳐나갔던 능력 있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통치 기간 중에 다민족 국가로 형성된 페르시아 대제국의 융화를 위해서 관용정책,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든 모두 그 관용정책을 펼쳤고 피정복민에게도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마음이 굉장히 넓은 왕이었죠. 성경 속에서 고레스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거룩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 넓은 지역의 왕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내 민족, 내 백성, 내 아들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해방하여 그들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창고지기에게 당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중요한 기구들을 훔쳐갔던 것들을 모두 되돌려주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하게 하셨고 이 사건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사건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과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 장인 이사야 4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너는 내 목자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가 이룬 업적이 크다 한들 어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한 왕에게 내 목자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복된 선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째는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간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은 해방이었습니다. 시인은 시를 지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였고 아이들은 슬픈 노래로 놀아가며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어떤 이는 죽음으로 어떤 이는 태극기를 휘두르며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대로 각각의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지내왔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갔고 수많은 이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된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룬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100여 개의 식민지 국가들이 연합국으로부터의 독립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연합국 정상들은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선언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 왜 유독 하필 우리나라의 독립만이 그 회담 선언문에 기록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의거에 의해서 큰 감명을 받은 중국의 장체스 총통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2년 1월 28일 일본은 10만 대군과 비행대를 이끌고 중국의 상하이를 기습 침공하였습니다. 중국은 30만의 대군으로 저항하였지만 결국 상하이를 빼앗기고 외곽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전승 기념식장을 공격하여서 일본의 수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을 중국의 장체스 총통이 격찬하였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이 윤봉길 의사의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1943년 카이로 회담 둘째 날에 원래 미국은 이 한국을 미국, 영국, 중국의 세 나라가 신탁 통치하는 방안을 결의하려고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중국의 장체스 총독이 둘째 날이 아닌 첫째 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자라는 제의를 하게 되었고 엄격결에 그 연합국 수장들은 동의를 하여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오랜 염원, 오랜 기도. 그러나 그 오랜 염원과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그 고레스를 들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이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힘을 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작은 인생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친히 그분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또한 까닭 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7년의 흉년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 첫 단추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와 빈들을 떠돌며 목숨을 구걸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고생만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기간이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군이 되도록 만들어주었으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큰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개개인의 인생사, 우리의 작은 어려움에는 답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몇십 년간 기도해온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는 답하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병에 시달려온 그 병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절망과 외로움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개개인을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셔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도 친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천하의 고레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이끄심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고 힘이 있어 그의 손에 붙들리지 않을 인생이 없으며 한 번 붙들린 인생은 결코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해도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사용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론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인생에서부터 크게는 온 인류 역사까지 하나님은 빛된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의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두렵고 낙심되고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분열로 아파하고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친히 역사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실현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신앙해야 합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눈꽃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께 두 손 들며 돌아올지라도 내 부모님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적인 사춘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에 에워싸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신 것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에게 열 가지 재앙, 아니 11가지, 12가지 재앙으로 그 제국을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오히려 창조의 하나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유대인도 아닌 그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발휘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고레스가 사용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군정병이 되지 못하고 조교가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본문 8절과 9절로 답을 해주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이 신앙 없는 질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자신을 만들어준 토기장이에게 그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비록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자식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만들어주시든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며 알 수는 없지만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기대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려놓은 청사진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채워넣어야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나의 청사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공의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세워진다 한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토를 달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 앞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과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처음 폭풍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의 힘을 빌어 그 폭풍우를 건너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대자연의 큰 힘 앞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고이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그 풍랑을 죽을 위기로 해석했습니다.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깨어나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였습니다.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오는 그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주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동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와 비바람은 몰아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와 비바람, 어려움과 환란은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찾아온 어려움과 위기를 죽을 위기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믿음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죽을 위기로 해석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풍랑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의만 바로 선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한 배에 풍랑이 찾아와 마치 죽을 위기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될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만 바로 서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바르게 설 것은 하나님의 공의 외에는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여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드러나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